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좋은 날을 주셔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도 참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나 또 아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 경배드리는데 경배드림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아시리아의 침공 전야에 대해서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도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올해도 예정했던 데에서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큰 틀에서 그 작년에 했던 부분, 올해 했던 부분을 전체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지금 뭐 지금 한 20페이지씩 계속 나눠드리고 있지만 또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받으신 요약본 첫 페이지의 아래쪽 보시면 지금 6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 2, 3을 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첫 번째로 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것, 이게 가장 큰 죄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이집트와의 동맹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에서는 아시리아 이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아시리아에 대한 교만을 하나님이 따로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즉 아시리아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요. 아시리아를 심판하심으로써 유다를 구원하시고, 단지 이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하여 이제 훗날 메시아가 오시고 또 완전히 유다를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탈바꿈시키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2장 후반부에 보면 약간 좀 첨부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샘나와 엘리야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증거를 좀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좀 앞으로 오시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 이 모든 어려움이 바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유다 너희들이 지금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내가 너를 치려고 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고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보수하고, 이 당시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왕으로 이렇게 있던 와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통치 6년 정도 되던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는데 그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그 북쪽의 지파들의 많은 백성들이 아시리아를 피해 이 남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더 이상 그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그 기존의 성전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데에서 이제 머물지 못하고 좀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벽을 둘러싸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야. 뭐 어쨌든 이렇게 뭐죠? 쌀 포대로 만들어서 쌓아 놓을 수 있는데 물은 이 당시에 비축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 밖으로 흘러가던 그 물줄기를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들과 열심히 그 침공을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사야서 2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으신 이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자체를 지으신 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조금 저 원래 몸이 좀 많이 좋다 안 좋다 이래요. 그래서 몸살도 가끔씩 오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몸살이 나거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해다 저 이제 보약도 조금 먹고 막 나가서 약 먹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한약도 좀 먹고 쉬기도 하고 뭐 양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뭐죠 물리치료도 받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너를 지으신 이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이 종종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보시면 아이 먹고 죽자.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 좀 했었죠. 예,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정말 근원적인 어려움이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에이 모르겠어 그냥 먹고 죽자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죠? 이런 마음의 자세는 단지 희망이 없고 이런 그런 뭐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훈계할 때 너 이거 하지 마 해서 회초리도 때리고 이러는데 애가 알겠어요. 제 문제는 그거였네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될 대로 들어 누워버리거나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포자기가 되어 죽음을 조롱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하셨던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의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 죽음을 조롱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소멸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뒤쪽 말씀을 보면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완전히 다시 자기의 잘못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자, 이 주제들 중에서 지금 4번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좀 자세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이사야서 10장 5절 이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았을 때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이 산헤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0장 6절에 보시면 산헤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뭐 출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그 사람들의 행동들의 행위들의 그것을 허용해주는 그 권능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빌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할 권능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권능이 위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지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만 생각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씩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에도 그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월급 우리 사장님이 주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가. 저 우리 회사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일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과 특히 우리의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질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지 유다를 때려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사야서 10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민족을 파괴하려고 했었고 그 중에 하나인 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역시 아예 멸절시키려고자 했던 게 산헤립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셔서 그 산헤립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할 도구를 선택하실 때 그 도구가 항상 그 도구가 의도하는 바와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이렇게 항상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실 때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다르게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 도구 자체가 스스로 의도하던 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와 다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제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의 멸절을 항상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이 자기 마음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도에서 항상 더 나갑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항상 이 권능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떠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면 그건 나를 죽여서 없애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잠언 19장 21절 우리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 막대기가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를 더 심하게, 때로는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를 막대기를 들으신 분께서 제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은 그 막대기, 이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0장 그 뒷부분을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이 사실 성경에 여기저기에 사실 여러 군데 나와 있는 지명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 10장 이 부분만 딱 읽다 보면 갈그미스, 상당히 낯선에 갈로, 아르밧, 하맛,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는 이제 익숙하시죠. 다마섹, 그다음에 사마리아도 익숙하시죠. 그 읽기 자료에 요 갈그미스, 갈로, 아르밧, 하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디야 하시지만 아마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갈그미스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발생했던 지역이고요. 훗날 누부갓네살이 그 이집트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요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가 누부갓네살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쭉쭉 내려와요. 남쪽 80km 내려오고 남쪽 160km 내려와서 하맛이라는 지역은, 하맛은 혹시 하맛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맞습니다. 예. 솔로몬이 아주 패권이 가장 확대가 되었을 때 하맛의 어귀, 하맛의 입구까지 그 나라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왕국의 최대 패권 그 지역이 하맛이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다만 그 하맛 밑으로 200km나 내려와서 다마스커스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각 민족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근데 그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 민족을 점령하면 그 신을 점령했다, 그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불과 이때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명목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정복했네,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을 섬기는 예루살렘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아시리아의 군대가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13절에 그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라는 이 아시리아의 왕의 교만입니다. 이 이사야서 10장 13절과 14절을 쭉 보다 보면 아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에 했던 말들을 인용해서 쓰신 거예요. 이 산헤립은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 수완과 내 능력,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어봤더니 나라는 1인칭 또는 나의라는 이 소유격, 이게 8번이 나왔더라고요. 그 짧은 두 구절에서. 근데 제가 한글 성경으로 봤더니 7번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게 우리말과 영어 이렇게 번역할 때 뭐 나의 능력으로 할 때 그냥 앞에 거 빼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또는 my가 8번이 나옵니다. 내가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제가 회사에서 회식 자리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임원 상무 되시고 전무 되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 저기 녹화돼서 그분들 귀에 들어가면 잘릴 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아시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한두 분 다 계시죠? 그런 거.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왕년에 예, 내가 네 나이 때 이랬다 저랬다. 그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요새 꼰대라고 해서 말만 꺼내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리아 왕이 지금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용어 그렇지만 꼰대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 예.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의 거주지를 옮기고 예. 자기 아버지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사네립이 모든 나라들의 막 사람들의 거주지를 옮겼으면 여기 사는 사람 일리 옮기고 여기 사는 사람 절리 옮기고 해서 반란도 일어나지 않게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감히 저보고 갑자기 너 어디가 살아? 이러면 먹고 살 거 다 여기 있고 내 처자식 다 여기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또 여기가 살아? 그럼 가야 된대요. 그리고 또 보화를 강탈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세상 역사에 있는 그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이 있죠. 뭐 딱 누구 생각나세요? 세상 역사에 성경 말고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보면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의 뭐 광개토 대왕 솔직히 하지만 이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결국에 강도들 아니에요? 그냥 큰 강도예요. 큰 살인자고 우리가 옆집 사람 물건 보석 뺏어오면 그냥 바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뭐 옆집 사람들 해치거나 이러면 바로 잡혀가요.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옆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보화 진귀한 것들 다 훔쳐오면 그거는 역사의 기록 역사의 위대한 정복자로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한 일 혹시 뭐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겠어요? 네,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 쳐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게 이런 거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전쟁 들어가서 적은 수로 엄청난 대군을 무찌른 거예요. 네, 5천 명, 6천 명의 군대로 결국에 12-13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화들을 다 그리스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알렉산더도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옮기고 여기 있는 사람 옮기고 해서 헬레니즘이 섞이도록 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금 요 똑같아요. 사네립하고 징기스칸은 달랐나요? 징기스칸은 더 잔인했죠.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는 자들 그냥 큰 강도일 뿐이고요. 이거 한국인들이니까 약간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우리는 광개토 대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보면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반응 그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드신 비유 보면 참 하나님이 참 말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달변가이시고요. 도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예,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나무꾼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뒤 나무꾼이 어떤 나무를 패고 나서 나면 교만해진 도끼를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도끼가 아무리 그 나무꾼의 손에 들려 온 숲의 나무를 다 벤다 하더라도 온 숲의 나무를 다 벤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도끼 거예요? 나무꾼의 거예요. 자기 도끼 하나로 정말 좋은 도끼, 좋은 칼을 가지고 온 세상의 나무를 다 벤다 하더라도 그 도끼의 영광은 사실 나무꾼이 마음만 먹으면 가시나무와 찔레 덤불에 불과합니다. 그냥 태워버리면 끝이에요. 그 영광은 나무꾼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지 도끼에게 갈 것이 아닙니다. 사네립의 교만의 결과 3페이지 보실게요. 제가 하면서 페이지 수 제일 많이 나간 날인 것 같아요. 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루 사이에 모든 군대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알고 있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이 18만 5천이 소실되는가를 찾아봤는데 뭐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유력한 설로는 전염병이 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의학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 막 찾아봤나 봐요.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다 전멸되는 그런 것도 있긴 있대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 전염병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성경에 전염병 얘기가 없고요. 예, 오히려 이사야서 10장 33절에 보시면 도벳이라는 곳이 언급이 돼요. 예, 이사야서 10장 뒤쪽을 지금 성경책 같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3절에 보시면 이 도벳이 바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이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는 언제나 요 시대부터 요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 시대부터 인신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향하여 게헨나라고 하면서 저곳이 지옥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사야서 10장 33절에 이 도벳에 큰 불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돼요. 포위를 하게 되고 가장 이제 이 좀 지역이 넓은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틀린가요? 33절에 말씀 어떻게 써 있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22장이나 그 뒤쪽 부분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맞네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 뒤인데 거기랑 좀 착각했습니다. 이거 그럼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소수만 겨우 탈출하게 될 것인데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몇백 명 탈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소실이 됐으니 아마 사내립이 몰고 온 군 병력이 20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렙 반석의 미디안과 홍해 이집트 홍해의 그 이집트를 추격 군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렙 반석의 미디안 이야기는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두 개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은 이겁니다. 오렙 반석의 미디안은 당시에 그 미디안 군대의 그 지도자들, 대장들을 거기서 죽였어요. 그 돌 위에서 이름이 뭐였더라?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기드온이요. 그래서 오렙 반석의 미디안의 말씀을 하신 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지도자들, 아시리아의 지도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하고요. 홍해의 이집트 추격군대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집트의 추격군대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군대 전체가 거기서 소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집단 자체가 소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짐과 멍에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해 이 멍에가 부서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영어로 the anoin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로 보면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것들은 이제 또 계속 가다 보면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훗날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도 메시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그 앞쪽에서는 지금 앞쪽에 먼저 살펴본 데 보시면 갈그미스에서 남쪽 80km로 쭉 내려왔고요. 또 160km 쭉 내려왔고 쭉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뒷부분에 10장 뒷부분에 있는 아얏, 미그롯, 미그론, 믹마스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은 예루살렘 북쪽 한 10km 인근의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이것도 저 읽기 자료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얏이란 도시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이 그 여리고성 옆에 있던 아이성 있잖아요. 네, 그 아이성이 요 시대 이름이 아얏입니다.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네, 라마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기브아, 갈림, 아나돗. 아나돗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나돗은 제사장의 도시였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이었어요. 만메나, 개빔, 높. 네, 높도 성경에 많이 나온 지역 이름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3페이지 아래쪽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꿈에 불과한지 그리고 멸시를 받는지에 대해서 시편 73편 말씀과 계시록 18장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시편 73편 20절 말씀 보시면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우리 하랑이가 요새 꿈을 많이 꿔요. 애기들이 꿈 많이 전 나이 먹고 저희 요새 꿈을 거의 안 꾸는데 하랑이가 삶이 참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태어나서 아직 뭐 이것저것 겪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어린 유치원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거기서 또 스트레스고 돌아오면 또 언니들 있고 하랑이는 모든 스트레스를 잘 때 꿈으로 풀어 잘 때 그 뭐죠? 그 잘 때 그걸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자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잠꼬대도 해요. 친구 이름 나오고 친구랑 뭔가 투닥거리는 것 같아요. 깨서 하랑아 무슨 꿈 꿨어? 몰라요. 기억 안 납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멸시를 당할 이 멸시당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잘것 없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말씀이겠죠.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참 늘 여기에만 머물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들이 참 읽을 때 은혜가 되곤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